사랑은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여러분들은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랑은 축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 김인숙 수녀님이 쓴 너는 늦게 피는 꽃이다 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설교의 주제와 너무도 동일한 이야기고 또 그 책의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따뜻한 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과 잠시 잠깐 짧은 부분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다. 다른 영혼들을 외면한 채 개인의 명예와 이기심만 챙기는 위선자보다는 비록 더불어 살아가면서 개인적 번뇌가 끊이질 않더라도 스스럼 없이 상처받은 영혼의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다. 성직자의 옷을 입고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미 위선자에 불과하다. 사람을 사랑하는 축복을 외면한다면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동의하십니까? 참 글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참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아, 글이 이렇게 따뜻하게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이 김인숙 수녀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바로 이렇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길을 제시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예,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또 사랑하라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요, 뭐냐면 사랑하라는 말에는 순종하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말 속에는 뭔가 손해보고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괜히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또 할 소리 다 못하고 다 양보하고 살아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라 라고 할 때 대개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모든 복과 평안과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의미하고 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무작정 사랑만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무조건 희생만 하고 살아라,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했다면 그 사랑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커다란 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짐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짐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곧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 그것이 뭐래요? 사랑이래요. 그래서 사랑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사랑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전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바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살펴볼 때 모두가 다 사랑의 존재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사랑을 빼놓고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전혀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사랑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셨던 분이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은 사랑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며 사랑을 통해 얻어지는 세 가지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면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동의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어, 같은 말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용서는 용서하기 전에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용서하는 것은 진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용서하기를 원하면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용서가 진짜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하루에 일곱 번씩이나 나한테 죄를 짓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고 한두 번은 잘못할 수 있고 한두 번은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뭐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일곱 번씩이나 나한테 죄를 지은다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다면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이거는요, 완전히 관계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일곱 번씩이나 죄를 짓고 일곱 번씩이나 마음에 다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상대라고 한다면 이 관계가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더구나 그런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할 때 여러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어떤 용서를 구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집니까? 뭐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한 번, 두 번은 내게 와서 아유, 내가 잘못해서 하다 보니 좀 실수했네. 미안해. 내가 말 실수했네. 얘기하면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일곱 번씩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가능합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보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도저히 이것이 납득할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고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말씀에 순종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용서하기는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대단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때 근심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생뚱맞지요? 그렇게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뭐냐면요, 제자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는 도저히 이 사람 용서할 수도 없고 이 사람 사랑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주님이 만약에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신다면 좀 가능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는 내가 용서가 안 된다. 용서할 수 없으니까 더 큰 믿음을 주시면 내가 가능하겠다. 용서하는 거 가능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더 큰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렇게 던지어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한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제자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말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용서하라, 그것도 일곱 번씩이나 용서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구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문제다 지적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야.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가 문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아예 사랑할 마음조차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도저히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것과 아예 마음조차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기적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으세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으세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아픈 영혼, 상처받은 심령,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치료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그 기적의 능력을 몽땅 사용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장 아프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랑을 몽땅 쏟아부었어요. 적당히도 아니고 얄팍하게도 아니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사랑을 쏟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우는 전혀 필요 없는 일에 기적의 능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기적의 능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기적의 능력을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엄청난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외모적으로 조금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머리였어요. 그것이 늘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늘 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어느 날 그 주변에서 놀고 있었던 어린애들이 42명이나 되는 그 어린애들이 대머리요 대머리요 외쳐요. 장난스럽게 그 아픔을 건드렸어요. 그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몽땅 그 자리에서 죽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기적의 능력도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탁월한 은사도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대부분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셨어요. 질병에 매여 있고 고통에 매여 있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가까이 가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셨고 그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이 함께 갔어요. 늘 함께. 처음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 제자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유약해 빠진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때에 병든 아이 하나조차도 어찌하여 볼 수 없을 만큼 쩔쩔매고 있습니다. 아주 망신이지요. 그렇게 쩔쩔매고 있었던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성령을 체험했을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자들, 힘든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끌어안기 시작했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유약해 빠졌던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런 믿음의 역사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사랑으로 행하고자 할 때, 사랑으로 섬기고자 할 때, 사랑으로 도와주고자 할 때, 사랑으로 함께 같이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믿음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역사도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주 명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반드시 얻고 찾으면 반드시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응답받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까요? 왜 많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여 기도의 좌절을 맛보고 살아갈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조목조목 자세히 설명을 하신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 12절에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것이 뒤에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얘기지요. 별개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요. 연결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어려움 당하는 일을 돌아봐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황금처럼 귀하고 변함이 없는 만고불변의 법칙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이지요. 즉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12절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찾아주고 열릴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고 사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해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 기쁨으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과 요구에 기꺼이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놀라운 비밀,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가가 부도가 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수십억 원이 모자란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 당장에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 수중에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이 그 등을 툭툭 치면서 자기의 지갑을 꺼내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줍니다. 수십억 원이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수중에 지갑에는 100만 원 수표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자신의 기도 응답되었다고 감사감사 인사하면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젠 사업가 혼자만 남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기도에만 귀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제 기도에만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저 사람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아, 저분이 기도해서 저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내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의 감동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찮은 누군가 요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간절함을 알고 움직여주고 도와주고 같이 가주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대접하라. 너 먼저 사랑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사랑해라. 응답받기 원하느냐? 그럼 먼저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보면요. 누군가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보다 조금 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잘 보면 누군가보다 더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으로 부족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고 메꿔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다면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축복이지요.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무란계곡교회 담임 목사님이 올린 목사 사용설명서가 이번 주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목사님이 참 젊은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 갔는데 목회를 했는데 지역의 특성상 그 시골은 아시다시피 젊은이가 없고 어른들만 계세요. 몸이 약하신 어른들, 몸을 움직이기조차도 어려우신 어른들만 살고 있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목사 사용 설명서를 작성한 이유는 그분들에게 좀 뭔가 좀 도움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생각해낸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전화하세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휴대폰이나 집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청합니다.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아, 이 젊은 목사님이 참 많은 걸 생각했구나. 지역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랑을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을지를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참 인터넷이라고 하는 세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굳이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냐부터 시작해서 목회자가 아니어도 동네 이장을 시켜서도 할 일이고 젊은이들을 시켜서도 할 일이지 굳이 목회자가 할 일이냐. 저는 그분의 사상이 의심스러워요. 사실 목회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혼자 거룩한 척하며 자기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참된 목회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목회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보다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형편이 낫거나 조금 더 여유가 있거나 조금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거나 조금 더 그 일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조금 더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지요. 그것이 축복이지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모난 성품을 내 사랑으로 감싸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안타까움을 함께해 주고자 하는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축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참 깊은 은혜를 깨달았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어느 때도 상관없이 그런 자들에게 늘 함께 하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셨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자 적었지요. 내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사랑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사랑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할 수 있는 너그러움, 그것은 사랑입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긍휼함, 그것은 사랑입니다. 병들었을 때 돌봄의 따뜻함의 손길, 그것은 사랑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공감의 정서,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좋은 글을 듣고도 감동을 안 하시는 여러분, 저는 제가 썼지만 어쩜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잘 썼을까, 감동을 하고 또 감동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으시군요. 예? 아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함께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만 알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 다른 사람 어찌 되든 상관없다, 다른 사람 헐벗거나 다른 사람 옥에 갇히거나 다른 사람 어려움에 처해든 상관없다, 나만 잘 되면 돼,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받아야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 먼저 남을 먼저 생각해라. 이것이 사랑의 축복이 되는 이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인간관계에서 이해 득실을 따지고 계산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죠. 그래야 내 것을 챙길 수 있잖아요. 그래야 손해보지 않잖아요. 그래야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 득실을 따집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면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는 이것하고는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는 뭐냐면, 먼저 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것 때문에 에서와 크게 다투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왕창 듣는 사람이, 욕을 억수로 듣는 사람이, 욕을 무진장 듣는 사람이, 욕을 바가지로 듣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야, 기도하더니 잘 됐네, 복받았네 얘기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도 인정 못 받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속으로 혹시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쳐봅시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흘려보낸 것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다고 할 때, 나는 아주 작은 요구에도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뭐든지 다 달라고 할 때, 과연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 한 사람, 비록 주목도 받지 못하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로 따져도 별로 가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어떠십니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뭔가 조금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게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냉수 한 그릇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결국 그것이 점점 커져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나는 한 번도 사랑할 줄 모르고 한 번도 베풀 줄 모르고 한 번도 나눌 줄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하는 혹 이기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어쩌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요 외롭고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떳떳이 말하지 못하지만 외로운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홀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외롭게 힘겹게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에 가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드리면 내가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랑이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행동, 작은 자에게 허락하는 그 냉수 한 그릇, 가치 없는 것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가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 한 사람을 생각하여 그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요청에 응답해 주기 시작할 때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땅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다시는 홀로 외로움을 겪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안아주는 그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고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랑은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사랑이 감당하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입으로는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흔한 것이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찾기 힘든 때가 되었지만 우리의 호흡과 같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못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평생 잃지 않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진정 축복이 됨을 언제나 한결같이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한번 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자랑하노라
내가 너를 자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소중한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이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또 하나의 사랑과 마음을 이어가듯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갑시다.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이 진정으로 소중한 보석이 될 때까지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며 달려갑시다. 사랑은 서로 나누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역사의 주역이 되시어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 속에 더 많은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를 따라 먼저 이웃을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역사 하심이 오늘 사랑은 축복이다는 말씀을 따라 사랑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됨을 알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